성령의 생각으로 평안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숨을 쉬는 것, 그 다음에 생명 있는 것, 이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사실, 이거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숨 쉬려고 노력한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숨 쉬게 되는 호흡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기능 중에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심장을 뛰게 하고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까지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생각에 붙잡혀야만이 평안합니다. 이 평안이 축복인데요. 성령의 생각에 붙들려야만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서 시선을 떼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시선을 고정시켜야만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시선을 나에게 자꾸 고정을 시키면은 평안은 없습니다. 탄식이고 자책이 있고 비관이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좌절감이 있게 됩니다. 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려면은 나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 이걸 떼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나에게서 시선을 떼고 성령님의 생각에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하느냐? 그것은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분명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오늘 개정판 성경 로마서 8장 10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가만히 보면 죽었다는 것이 몸이 우리 죽었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영은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시선을 나에게 자꾸 고정시키라고 부추깁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꾸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란 뭐냐? 그것은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오직 내 자신에 대한 생각, 내 자신에 대하여 갖는 생각, 이걸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육신에 이 속한 생각은 결국은 절망감이죠. 정죄감입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생각은 끊임없이 사탄의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과 또 내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나에게 집중하는 이 생각은 뭐냐면은 제한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왜 이래,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상처받았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 나는 거부당했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이런 생각들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성경에는 영적인 눌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마귀가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기적 본능을 충족시킵니다. 이기적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항상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잘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만족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나를 만족시켜줘야 한다. 아내가 나를 만족시켜줘야 한다.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냐면은 우울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집니다. 결국은 내가 싫어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져다 주는 그 생각.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절망합니다. 좌절하고 분노하고 초조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마찰이 생기고 결국은 평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 기분을 위해서 드라마도 많이 보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음란도 중독이 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푼다는 미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죽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죠. 평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 원망, 불평, 탄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그랬습니다. 범죄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기뻐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기뻐했다는 말이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은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범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어떻게 됐죠? 핑계가 생깁니다. 변명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기죠?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육신의 생각은 나에 대한 나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목숨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이미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해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실제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목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계속 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정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의 특징이 뭐냐? 평안이 없어요. 분주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냥. 이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성령의 생각을 따르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은 둘러보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둘러봐야 되느냐 하면은 로마서 6장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와야 합니다. 그 읽어보면은 6장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실제적으로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6장은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살아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그래서 7장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왜 의의 종이라고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혼인관계로 율법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떤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으면 법대로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남편의 법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죽었다면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아니라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미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정죄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율법에서 풀려났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면은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집중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죽은 나에게서 떼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성령이 기뻐하는 생각들을 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7장 15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나에게 내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하다 보니까 그 결국이 뭐 어디에까지 이르느냐면은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아, 나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절대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나는 비참하구나.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을 수 없죠. 왜?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바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고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도 우리가 자꾸 내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을 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에게 집중하면 나는 좌절합니다.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에게서 사망의 냄새가 자꾸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전에 내 자신과의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내가 싫습니다. 나에게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자원으로, 다른 재화로 계속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우울합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비교의식, 정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평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대포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평안한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 되려면은 나에게서 시선을 떼고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이 생각, 이걸 속히 벗어나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은 생명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실수로,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신앙, 죄를 졌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그 죄책감이 생길 때는 즉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보지 않냐고 자꾸 나에게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나를 내가 싫어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좋아하는데 마귀의 정죄에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용서받은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지 않냐고 육신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만이 어디서부터 생기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불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불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원초적인 불만이 내 안에 생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방해로 말미암아 내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불만을 해소하려고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물질 관계에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게 하느냐? 마귀는 쉬지 않고 나의 생각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를 바라봐라 자꾸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 가장 우리의 귀에다가 속삭이는 말은 있습니다. 너 입장, 너의 처지, 너의 사정, 너의 형편, 너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 입장, 처지, 형편, 사정, 미래, 거기를 위해 살지. 왜? 자기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니까, 바라볼 대상이 없으니까 계속 자기에게 집중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그 사람의 영혼을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은요, 내 관심, 내 뜻보다 하나님, 성령님이 원하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람은 찬양을 하면 왠지 기쁨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돼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영혼의 주님을 채우면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 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의 사람은 내 생각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만족시키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없이 만족시키려고 한다면은 만족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과 정욕에 내 몸을 내어주는데 마귀의 도구로 그냥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약해지면은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뭐냐면은 마귀입니다. 그래야만이 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선을 집중해서 어디로?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절대 절망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이 약해지면은 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은 무기력해집니다. 분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그냥 불안이 닥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초조하고 염려, 걱정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 느낌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의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육신의 생각은 다른 사람을 향해 나쁜 생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좋지 못한 생각을 하는 그것보다도 먼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으로 골몰합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지 압니까? 이건 마귀입니다. 마귀는 복음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계속 네가 육신의 생각을 하라, 너에 대한 생각을 자꾸만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집중합니다. 공격합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썩으면은 결국은 자기를 포기를 합니다. 왜?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을 파괴시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 아멘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누려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미 나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다시 참다운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아유, 이거 참 진짜 평안이 없어요. 왜 이리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리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리 염려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답답한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내 마음속에 이런 원망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만 불평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이건 뭐죠? 이것은 내가 성령에 의한 생각을 하지 않냐고, 자꾸 내가 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율법과 계명을 100% 다 지킨 것으로 봐주신다면, 그걸 믿는다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믿는다면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봐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봐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면은 내가 발 뻗고 잠자고 평안히 누려야지. 이제부터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를 자꾸 생각하는 것은 이건 육신의 일이다. 그로 말미암아 평안이 없다. 이제는 시선을 떼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을 고백을 하고 한 주를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의 생각으로 평안한 사람이 되려면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한다. 6절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안심이 되고 기쁨과 여유가 있는 감정 상태입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연인, 세상 사람들이 감정대로 삽니다. 감정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죠? 한잔 해버리죠. 한잔 해버리는 겁니다. 어덜덜 취해가지고 있으면 막 그냥 막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그냥 사는 사람은 유혹에도 잘 빠지지만 시험에 너무 빠집니다. 너무 빠져요. 왜? 감정을 통해서 그 영을 완전히 그냥 공격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에 눌려 사는 사람은 이건 틀림없이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지로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감정을 바꿀 수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다, 감정이 안 좋다, 기분이 나쁘다. 자,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이런 것은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감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개를 몰고 나왔습니다. 끌고 나왔습니다. 개를 끌고 나왔다 하면 요즘도 그것도 개차별을 한다고 야단인데 개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개를 모시고 나왔는데 보니까 나는 개가 싫어요. 그래서 개에 대하여 싫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개를 좋지 않게 말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개 주인이 기분을 나빠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는데 개 주인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 주인은 지금요. 내가 그 개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개 주인은 그 개에 대해서 내가 기분을 좋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감정에 속는 거예요. 감정에. 개를 내가 나빠해도 그 주인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무작정 들어오는 감정 때문에 내가 휘말려 산다면은 결국은 뭡니까?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파멸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의 지배를 자꾸 받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순종하겠는데 기분이 나쁘면 순종할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기분이 나쁘면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육신의 생각대로 감정이 만일에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가 나를 죽이는 꼴이 됩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거나 제어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알고 파악하고 점검되어야 됩니다. 이 감정을 다 외부의 사건과 결과로 인해서 감정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감정을 바꿀 수 없다 생각합니다.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나고 감정이 상했다고 할 때에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났다고 할 때에 감정을 좋게 바꿀 수가 없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감정이 상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감정이 상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주변 상황과 내가 겪는 어떤 사건에 따라서 감정이 생긴다면은 스스로 그 감정에 휘말리게 되고 어찌할 수 없이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자, 감정의 노예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목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감정을 내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작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나의 옛사람에게 자꾸만 그래도 기분 좋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은 안 들리지만 그냥 싫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 감정, 미운 감정, 두려운 감정, 불안한 감정, 우울한 감정, 이걸 계속해서 갖도록 부추기는 것이 뭐냐? 네가 그런 감정을 가지라 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예요.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너를 지키라. 너를 방어해라. 너를 만족시키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감정이 생깁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감정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제가 여러분을 보고 굉장히 안 좋은 감정 뉘앙스를 풍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불편하죠? 불편합니까? 안 합니까? 불편하죠? 근데 왜 제가 그런 감정을 그냥 표현하죠? 왜? 목적이 있어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을 컨트롤 하려고. 내가 지금 감정이 안 좋아. 그럼 여러분은 내 감정을 잘 파악하고 좀 알아서 좀 해줘. 하는 거예요. 감정은 그냥 팍팍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내가 어느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썩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이 원하는 일들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감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려면 감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신앙생활을 해도 감정을 바꾸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감정을 바꿔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6절, 27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우리 감정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나의 의지를 바꾸어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이걸 경험할 때에 내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얼마든지 감정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은요, 그 미움이 사라져요. 아멘.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감정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여 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욕을 주고 그렇게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쁘게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스루야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단칼에 그냥 가서 없애버리십시오. 나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게 들으라고 저렇게 하는 줄 모른다. 여러분이 감정이요. 감정. 감정을 통제했어요. 감정.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감정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있었습니다. 얼마나 믿겠어요. 죄도 없는 나를 왜 자꾸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나를 갖다 어렵게 만드느냐. 죽여버릴 수 있어요. 감정을 따라 행하면. 근데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감정에 해독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하고 난 뒤에 결국은 그 아들이 잉태하고 난 뒤에 죽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엎드리고 땅에 그냥 엎드리고 막 기도하고 이럽니다. 근데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 가져오라고 옷 딱 입고 기름 딱 바르고 난 뒤에 상 차려라! 상 딱 차려가지고 딱 막 먹습니다. 딱 막 먹습니다. 감정이 요동치가 없습니다. 신하들이 왔어요. 아이고 왕이요, 그래도 그렇지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은 애가 사실 살아옵니까? 딱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에 너무너무 요동쳐서 감정에 이끌리면은 시험될 일, 유혹당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 감정을 바꿔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를 지킨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평안한 사람이 되려면 성공과 돈에 집중하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다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한다면 반대로 빨리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공과 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면은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돈 많이 벌지 말라, 여러분 직장생활 착실히 성실히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에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서서히 해결시켜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라면, 예, 제가 삶을 좀 정리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뭐 술 마시는 것도 좀 끊고요. 그 다음에 나쁜 습관도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겠습니다.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쫓게 되어지면 그것이 정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중에서도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를 겁니다. 성향과 기질, 성격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래 예수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뀐다. 그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성격 바뀝니다. 성향 바뀝니다. 할렐루야.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주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나는 뭡니까? 내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 하잖아요. 다시 살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럼 다시 살았으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면요. 내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 줄 알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유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대로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탁,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에 이끌려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초점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자족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게 하면요, 공급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약간의 불편함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박하게 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에 성령님이 먼저 역사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놓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나는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은 뭡니까? 이건 뭐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다 그건 내가 키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와서 안식을 취하면서 멈춤, 딱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책임을 공급받는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해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족해 하는 은혜도 주시지만은 힘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막 그냥 피곤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여유가 없습니까? 그 일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일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생을 살고 있습니다. 일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살고 지금 이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반드시 육체의 죽음이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꽃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꽃 살았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이 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언젠가 죽을 거예요. 이것도 언젠가 물 떨어지면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제 육체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삼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삼생은 어떤 세상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삼생을 갈 때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갑니까?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요. 1977년에 한국의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70이 넘은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임종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지한 이제 남매들이 이제 형제와 또 딸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앞에 모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 지금까지 참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너희들 키우고. 근데 내가 한 가지 딱 못해본 게 있다. 그게 좀 후회가 된다. 다이아반지 한 번도 끼워보지 못한 그게 참 아쉽구나.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이 방에서 나와서 머리를 맞대고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빠, 막내가 이런 이야기, 오빠, 엄마가 우리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근데 엄마, 마지막 가시는데 소원 들어줘야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빠들도, 그렇지, 그래, 그래도 맞다. 의견이 이제 모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아반지 그게 얼마나 하는지 알아봐야 안 될 거냐.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마며느리가 하는 말이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옆집에 아줌마가 다이아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 얼마 줬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물어보니까 350만 원 줬대. 다이아반지 하나 350만 원. 350만짜리가 다이아반지 있는지 뭐 거기 많이 모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막내딸이 제안을 합니다. 오빠 둘이 100만 원씩 내고 그다음에 또 언니 100만 원 또 내고 내가 50만 원 내고 이렇게 해서 350만 원 주고 다이아반지 하나 사서 엄마 마지막 소원인데 그게 좀 끼워주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맏며느리가 역시 맏며느리는 달라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아니 어머니는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옆집 아주머니 그 끼고 있는 다이아반지를 잠시 빌려다가 그래가지고 한번 끼워드린 다음에 세상 떠나시고 나면은 그거 뽑아가지고 다시 돌려주면은 어머니 소원도 들어주고 우리의 모든 또 부담도 들어주고 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큰아들이 맞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여보 가서 옆집에 가서 다이아반지 좀 빌려오느라 했습니다. 빌려왔습니다. 빌려와가지고 상자 같은데 좋은데 그거 딱 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빛이 영롱하게 비치는 그 다이아반지를 갖다 어머니 옆에 딱 이렇게 보니 어머니 다이아반지 하나 어머니가 그렇게 소원했던 걸 여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고 역시 우리 아들이 참 아들들 참 고맙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가서 물 큰 대접에 물 좀 떠오느라. 그래서 막 어머니가 너무 목이 마른 어머니구나 싶어서 몸을 물을 이제 한 대접 갖다 줬더니 자녀들 그 다 앞에 있는데 다이아반지 그걸 갖다 입에다 탁 털어놓고 난 뒤에 물을 탁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숨 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제 내가 소원을 풀었구나. 너희들이 준 그 다이아반지 내가 극락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숨을 거두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세상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이아반지를 이제는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논쟁이 벌어졌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물로 마시고 물에다 삼켰으니까 배를 갈라가지고 다이아반지를 찾아야 된다 하니까 막내딸이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이아반지 찾으려고 엄마 배를 갈라서 또 되겠느냐. 그러니까 또 아무도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장을 하고 난 뒤에 꺼내면 될 게 아니냐.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난 뒤에 다이아 반지를 찾는다고 찾아보니까 이미 반지는 완전히 손상이 되어져서 옆집 아줌마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은 돈을 모아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350만을 주고 다이아 반지를 퉁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신문에 이렇게 실려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의 통장에 10만 불 있으면 그 10만 불 있는 통장을 갖다 쭉 찢어가지고 마지막에 갈 때 물떠오라 해가지고 딱 비벼가지고 딱 먹고 갈 것입니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면서도 왜 하나님 먼저 안 쳐다봅니까? 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먼저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에 먼저 몸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게 시선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 다 놓고 갑니다. 오늘 당장 부르시더라도 소유에 대한 정리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소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도 정리해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법,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관심을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해주고 내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은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평안의 사람이 되려면 나에게서 시선을 떼고 내가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평안한 사람이 되려면 불안이거나 우울이나 여러 가지 감정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로 늘 감정을 바꿔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평안한 사람이 되려면 성공과 돈에 집중하지 않냐고 먼저 죽은 생명 살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소원 거기에 내가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으로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